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감히 조금 나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입을 열어 말씀을 몇 마디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항상 이루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좀 생각하십니다. 지난 두 시간 중생과 칭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지배적 성량이 변화되는 것.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법정, 하늘 법정에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다. 우리는 죄인인데 왜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 놀라운 그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중생과 칭의,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인데, 중생과 칭의는 우리가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은 이미 중생했고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회개하고 죄를 멀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중생했고 또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얻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대로. 오늘 성화는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의 중생과 칭의로 또 오늘 현재 성화로 구원이 우리에게 점점 이루어지듯이 시작되었고, 법적으로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죄와의 갈등 싸움이 있고 아직 죄의 몸을 가진 현 상태에서는 불완전하다가 장차 부활체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그때 완성되는 걸 영화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미래의 구원의 단계고 지금 현재의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성화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는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실제로 거룩해지는 것. 법적으로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실제로도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일문답 35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일인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라는 우리의 심신의 전체, 전인격을 말하는 표현이고, 전인이 새로워지고 죄에 대해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설명을 했습니다. 좀 그 성화의 의미와 성격을 조금 더 설명해 보십시다. 성화는 성도의 죄성이 극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죄책과 죄성이 있다 그랬죠. 죄성을 혹은 부패성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죄책,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너는 이제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죄책, 죄의 법적인 책임이 생기고, 죄성, 죄에 대한 경량성, 죄의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한번 지으면 더 죄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성질이 생겨서 죄는 안 지어보는 게 좋습니다. 죄를 한 번이 어렵지,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더 잘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의 극복입니다. 칭의는, 방금 말한 칭의는 우리의 죄책, 죄의 법적 책임이 제거되는 것이고 성화는 죄성, 부패성이 극복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칭의의 진리입니다. 칭의는 죄사함 받고 의롭담을 받는다는 그것은 죄에게서부터 해방되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도 우리를 너는 이제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 하고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죄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죄 씻음을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기 때문에 죄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지 못하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 칭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의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럼 성도의 삶은 칭의함을 얻고 현재 성화를 조금씩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이루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칭의함을 얻고 죄만 실컷 짓다가 천국은 받아놨다 그러고 천국 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반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칭의함을 얻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거룩의 열매를 본문의 말씀대로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본문 말씀대로 조금씩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도의 전인의 실제적 변화다. 우리 소일의 문답의 표현대로 전인이 새로워진다. 전인의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영육의 전체 우리의 영혼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생각도 영육의 전체 그래서 말도 결국 우리의 영혼의 활동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맹 말할 때는 입이 움직여서 말하는 거죠. 혀와 입이 움직여서 말하니까 육체적인 활동처럼 보이죠. 또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면 오늘 예배당 갈까? 아유 추운데 오늘 그냥 집에 있지. 그러면은 행동으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저것을 할까 말까 행동으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영육의 전체 우리의 전인이 즉 지정의의 전인격이 죄에 대해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 점점 더 살아야 합니다. 중생한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하죠. 그것이 성화의 개념이고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라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전인이죠. 영과 혼. 영과 혼은 같은 거지만 강조해서 표현했다고 보이는데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심신이 우리의 심신이 심령으로 바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몸도 바르게 영혼과 일치하게 말도 곱게 하고 행동도 선하게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마음이 바르면 영혼이 바로 됐으면 그러면 말도 언행도 말과 행위도 바로 돼야 맞죠.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소일 문답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표현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내용이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는 지식과 도덕성 그렇게 말하는 지식과 도덕성 그것이 형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내용인 지식과 도덕성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상실되었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보기 싫어요. 성경만 들으면 졸려요.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를 못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하지요. 그것이 형상을 잃어버린 증거죠. 또 도덕성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덕적이고 성군, 성남, 성녀들이 사는 천국 같은 세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요. 전부 거짓말 장애들이 가득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 그런 세상. 그렇지 않은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그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정직하게 살면 바보 같고 요령 있게 거짓말을 하면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형상의 상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바로 이 형상의 회복,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알았고, 알았고 더 알고 날마다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참된 거룩함이라는 뜻인데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의 내용은 의와 참된 거룩, 의와 거룩이라는 것. 그것이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와 거룩함은 칭의를 통해서는 법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완료형으로 거룩하여졌다,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미흡합니다. 부족하지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속에 내버려 두면 해이해지고 죄짓기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의와 선을 행하기는 좀 훈련을 해야 되고 경건도 훈련을 해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조금 경건 훈련을 해야 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노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내버려 두면 오락을 추구하고 노는 거 자기 재미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겠죠. 할 수 없이 돈을 버는 거지 돈 벌지 않고 매일 놀라 그러면 아주 잘 놀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노는 거는 훈련을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성화는 실제적으로 이 지식과 도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성화는 또 점진적이며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고 우리가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책은 믿을 때 단번에 제거됩니다. 칭의는 반복되지 않는다. 중생도 반복되지 않는다. 중생과 칭의는 단회적이다.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중생했습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렇죠. 그러나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이고 매우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극복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대표적으로 성화를 잘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너희 몸을 죄가 왕노릇한다면 지배한단 말이죠.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에는 욕심이라는 죄악된 건전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구가 아니고 옳지 않은 그런 욕심, 욕심이 탐심이 우리에게 정욕이,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 몸의 사욕대로 가면 죄짓습니다. 죄지예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 도구죠,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성화예요, 성화입니다. 자신의 모든 육신의 몸의 죄성을 따라서 거기에 복종하면 죄를 짓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의 현재 상태가 그래요. 이 갈등, 양쪽에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도는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지으려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이죠. 짓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지체는 몸의 지체 아닙니까? 몸을 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저분 보니까 변했네, 자꾸 변하네. 말도 고와지고 행동도 봐, 이제는 성도다워지고 정직하고 아주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 그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아직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정말 믿었다면 믿은 거겠지만은 정말 믿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어린애들은 똑같이 생명이 있지만은 철부지 같은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은 아이 같은 짓을 해도 애리 어리니까, 아직 아기니까 아이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나 어른이 만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아이고 참 큰일이다, 나이가 저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말과 행동이 저렇다면 저렇게 어디다 써먹을까,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성화는 어린아이, 영적으로 중생하면 출생한 아이와 같지만은 점점 자라서, 빨리 자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적으로 지식이 좀 깨어있고 그리고 도덕성이 좀 그의 인격과 삶이 돼서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으네, 그렇게 보이는, 그게 성화의 문제입니다. 중생은 영적인 출생이요, 성화는 중생한 영혼의 성장과 같은 것입니다. 출생된 아이가 자라듯이 중생한 성도는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이며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단련을 좀 받는 것이 유익한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의 구절을 제가 말하면서 그거는 성화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화를. 예. 그래서 물론 다른 면도, 돈 버는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세상의 성공적인 성공이냐 실패의 문제도 다 포함할 수 있지만은 핵심은 성화입니다. 때때로 몸이 아파도 몸 건강만 한다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아파서 성화가 될 수 있고, 뭐 건강해서 성화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돈이 좀 잘 벌어져서 실패할 수도 있고, 돈이 안 벌어져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산다면 성화가 유익한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성화에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성화를 위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저 사람 아픈데 뭐가 기뻐서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래. 저 사람 돈도 안 벌어지는데 실직했잖아, 그런데 뭐가 기쁘다고 그래. 예, 실직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실직 안 했으면 그 사람 믿음 생활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직하니까 믿음 생활 잘 한다면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성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거짓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봅시다.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단계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중생과 칭의가 과거적인 단계, 성화는 현재적인 단계, 영화 우리가 부활은 미래적인 단계라고 했는데 성화를 뛰어넘고 영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화의 아주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선 성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불결 가운데 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가 음행이지요. 음행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적으로 깨끗하면 그 사람 꽤 깨끗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돈 문제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서로 남을 시기 미워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인간관계에서 남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돈 문제가 깨끗하고 그러면 이성 문제에 있어서 깨끗함과 더불어면 그러면 그런 거의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서로 사이좋게 지나는 화평함 아주 중요한 요소고 사람의 죄 가운데 큰 죄가 인간관계의 불화가 큰 죄고 그리고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의 필수적인 덕이잖아요. 화평과 거룩함. 이게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가 없이 어떻게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들은 복음의 핵심인 중생과 칭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니까 중생과 칭의를 늘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화에 대해서도 힘써 설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교의 요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칭의의 복음이고 하나는 성화의 그런 교훈이다. 두 개를 다 전해야 어느 한쪽만. 그러니까 저 구원파처럼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 안 하면 구원파가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너무 계속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도만 전하면 침례교처럼 어느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침례교의 경향은 계속 당신 중생했습니까? 그것만 많이 강조하고 칭의만 많이 강조하다 보면 성화를 등한히 하는 일이 되고 또 칭의가 빠져버리고 성화만 얘기하면 율법주의 같은 인상이 들어서 사람은 뭘 하라 하지 말라 계속 그 얘기만 하면 복음의 감격이 없이 복음은 그게 아닌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인데 그것은 빠져버리면 그것은 대단히 큰 결함이고 그건 율법주의 이단에 가까운 것이고 한국의 장로교회가 그런 경향도 없지 않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 율법의 교훈만 하면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두의 것이 필요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책인 동시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며 온전케 하는 책입니다. 성화는 설교자의 주요 설교 내용이어야 합니다. 성화는 또한 구원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 것은 당연하죠. 만일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는 뇌에 큰 질병이 생겼을 때 안 자라더라고요. 뇌가 망가지니까 뇌 수술을 어릴 때 잘못하니까 아이가 나이는 들지만은 성장을 안 하더군요. 와, 큰 문제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중생한 성도는 영적으로 당연히 자라야 하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변화가 없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성화 없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앞에서 읽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것이 칭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것이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칭의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정로입니다. 정상적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믿음이 사실은 공허한 믿음, 죽은 믿음일 때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주님의 뜻대로 부족하지만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믿는 자라면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하고 말씀을 설교자가 전하면 마음에 찔려서 아멘 그렇게 살려고 결심 또 결심 그렇게 해야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도 아이고 늘 하는 얘기지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나요? 그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죄짓지 않는다. NIV 영어 성경처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본문을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실제로 우리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요한일서 3장 지금 9절 10절 말씀에.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나타나나니 그 어떻게 그걸 구분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와, 그 행위로 그게 성화의 문제입니다. 의를 행치 않는 자, 저 사람 의롭게 살지 않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네. 또 형제 사랑은 새 계명이고 주에 주신 계명인데 저봐 말마다 형제를 갖다가 비난하고 형제를 헐뜯고 욕이나 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말이 예쁜 말은 아닌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그게 형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제 사랑은 형제를 존중하고 서로 피차 경외하라 성경이 말하는데 상대를 존중하고 또 나이가 든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 존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의 정치가들이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사람들이 60, 70대의 그런 노인들을 보고 함부로 말 쉽게 내뱉는 것은 그건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훌륭한 30대 40대라면 말을 곱게 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을 존중도 하면서 혹 그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것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 더 돋보이죠. 저 사람 생각도 건전하고 지적하는 것이 대단하고 인격성을 봐. 저런 사람은 앞으로 대통령 까밀세 그렇게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그건 말 자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성이 드러나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아유 저 사람은 틀려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저래갖고 저 무슨 뭐이다 써먹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거는. 젊은이든 나이든 다 사람이든 그런 걸 불문하고, 예, 그런 좌파든 우파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그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인격성의 문제란 말이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중생의 새 생명은 새 생활로 증거됩니다. 성화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보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복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표는 그의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큰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줄을 깨닫는 자마다 그렇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요절 말씀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화의 방법을 조금 말하고 마치십시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소일의 문답도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은혜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이 절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주,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주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는 자가 구주지 시작만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건 구주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화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평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화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거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요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화의 방법을 보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화는 내 육체의 소욕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구하며 성령님에게 이끌리며 나아가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도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 이게 성화로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악된 행실들. 죄가 나오려고 하면 이놈 안 된다. 성령으로 그것을 제압하듯이.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성화를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표현해서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악된 성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성도에게 아무 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성화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력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생에서 사람은 수동적이지만은 성화에서는 자발적, 능동적, 협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중생은 영이 죽었으니까 중생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내가 좀 알아서 살아나 한 50%는 협력해야지 그런 거 없잖아요. 죽었는데 뭘 협력을 해요. 죽은 사람은 협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줘야 살아요. 그러나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이미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시작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말할 때 너 밥 잘 먹어 그렇게 말하지 엄마가 언제까지 떠먹여 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흘리더라도 자꾸 밥을 먹게 해야 그 다음에 잘 먹을 수 있어요. 성경 읽어야 돼.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서 성경을 잘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이 꿀맛이 되고, 아, 성경 읽는 것이 나의 규칙이 되고, 성경 읽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헛살은 것 같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 이제 조금씩 자라가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읽으면 다 흘려버리고 몇 숟가락 밥에 몇 개 안 들어가고 다 흘리면서 해도 그래도 먹어야 살지. 그렇다고 언제까지 엄마가 다 바쁜데 먹여줄 수는 없잖아. 혼자서 먹어봐, 먹어봐. 숟가락은 이렇게 잡고 젓가락은 이렇게 젓가락질도 하고 한번 해봐. 그렇게 자꾸 해서 시켜야 그 다음에 애들이 젓가락질도 잘하고 숟가락질도 잘하고 이것저것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그러면서 하듯이 성경을 읽으라면 아이고 어려운 성경은 역대기는 내가 못 읽어서 레위기는 뛰어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읽어도 나중에는 성장하면은 그것도 다 유익해. 성경은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빼놓지 말고 골고루 골고루 다 읽어보시게. 다 읽어보면 유익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힘써야 돼요. 힘써 게으르면 안 되고 힘써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아,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와, 그 구원을 이루라. 깜짝 놀라서 구원을 내가 이룬다. 그러나 그것은 성화라고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네. 내가 중생과 칭의는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지만은 성화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10절도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또다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두 번이나. 그렇습니다. 성화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서 너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일에 치우쳐 간 것 같이 보이는 아까 반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 보인다 저는 생각해요. 아, 어느 유력한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제가 논평하는 글을 쓴 바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당신 얘기하면 그건 반율법주의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안 되시는데요. 건전하게 하세요. 교리는 참 중요해요. 이게 건전성을 율법주의도 잘못됐지만 반율법주의도 잘못됐다. 성화를 얘기할 때 믿으면 다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자꾸 그 말만 하면 그거는 아닌데요. 성경은 예, 더욱 힘쓰라. 박형용 박사의 조직신학책을 다시 읽어봐요. 박형용 박사님 조직신학은 건전하게 그 두 면에 성화는 우리 편에서 예, 자발적 협력적이다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것이 건전한 성경적인 생각. 성경을 좀 여러 구절을 제가 인용했잖아요. 더욱 힘쓰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까지 표현까지 하고 더욱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10절. 자, 하나님께서 성화의 수단으로 성경과 성례와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단을 사용해서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 그것이 그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함. 그럼 온전함을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16절에 성경은 해놓고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온전함. 와, 성화는 온전함인데 지식과 도덕성의 온전함이 성화인데 그 방법은 성경이로구나.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인용하면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뭐 청년만 그런가요? 노인들은 많은 실패와 하나님의 섭리적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성적 뭐라고 그럴까요? 단련이 좀 돼서 그러지만 청년들은 아직 그런 단련이 조금 부족하다면 부족한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한 때이니까 잘못하면 시험에 또 떨어지고 죄짓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의 그런 욕망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경험에 부족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청년 때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바르게 성도답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독 청년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것도 똑같아요. 청년이나 노인이나 똑같아. 성화는 성경만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혹 부족이 있으면 성경이 깨달아져서 이놈 그렇게 하면 되냐, 내가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거늘 하고 말씀이 쟁쟁 우리 귓가에 기억이 되면 조금 힘이 다져 잘 도움이 돼. 성경 말씀에 의해서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성경은 성경과 기도, 이것이 성화의 수단입니다. 성화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도움을 힘입어서 죄성을 극복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우리도 게으르지 말고 해요. 그냥 나는 오늘 좀 쉬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더욱 힘써라. 힘써야 됩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이 좀 힘쓰십시오. 힘쓰되 수단을 여기에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한 해를 우리가 벌써 12월이 됐다 생각하고 이제 또 조금 지나면 연말되고 내년이라는 또 새해 달력을 새로 걸게 되겠구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오늘 성화가 무엇이며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중요하며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가 좀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모두들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힘써 진행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